오늘은 이렇게 또 한번 사람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간에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까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있는 분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는지 깨어있는지 모르는데 반응을 하면은요, 절대 안 잤다고 합니다. 내가 왜 잤어? 그러고 시치미를 쭉 대니까 비몽사몽간에 있는 분이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올해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명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자는 목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유일하신 그분을 적어도 한 명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교회는 위트니스 처치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천국 백성이 태어나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과연 있는가를 매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요, 그리고 우리를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명에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천국을 기다리는 열 처녀, 천국은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다림인데 반쪽은 기름이 없고 다른 반쪽은 기름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준비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등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등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을 잘하는 것이 비범한 재능보다 낫습니다. 신앙은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존경과 사랑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준비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남의 것으로 카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의 신앙입니다. 옆에 것을 카피하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손오공이고 사오정입니다. 둘은 대학을 같이 다녔고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를 취직하게 되어서 이제 인터뷰 날이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인터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오정은 준비하는데 게을렀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 자기 시간이 되어서 부름을 받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15번 제 이름은 손오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선수는 있는가?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산업혁명은 언제 시작됐지?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네는 UFO가 있다고 믿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사오정은 준비가 안 됐기에 손오공에 물었습니다. 뭐라 묻대? 이거 물었어. 이제 사오정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갔습니다. 준비는 안 됐고 긴장은 됐고 대략적인 질문을 알아서 서자마자 자기 인사를 했습니다. 예, 저는 18번입니다. 그만 긴장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게 됐는가? 18세기부터입니다. 면접관이 하도 답답해서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일은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런데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보다 더 훨씬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신랑이 더디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랑이 왜 더디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나를 보시며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올바르게 준비되도록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것이 내 생각에는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쾌락과 안일의 잠을 자고 또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낙심과 절망의 잠을 자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여기고 안일에 빠진 사람은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냐며 한탄하는 겁니다. 지체되는 주님의 재림을 구원의 기회로 써야 하는데 한 사람은 원망의 기회로 다른 사람은 방종의 기회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시험에 빠진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의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뜨거웠던 교회에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일로 시험을 빠지는가 봤더니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지? 오신다 했는데 그리고 다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라는 겁니다. 하루 한 명에게 유일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잠을 잡니다. 하루라도 그분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의 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증거는 하는데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잠에 빠져 있으면,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나를 증거합니다. 내 자랑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랑을 많이 했는데요. 21세기 되니까 자랑하는 방법도 좀 바꿔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지적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러면서 남을 깎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은 진화되어 있는데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도통 교회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잠을 자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되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랑이로다 라는 말은요 깜짝 놀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우리 애들은 대박 이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일어난 일인데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놀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는 겁니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겸손함이 없습니다. 무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인격적인데 왜 우리 교회 안에 무례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이지 아니하고 무례하고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명 주님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할 때 막혀있던 나의 지성이 열립니다. 막혀있던 나의 감성이 열립니다. 막혀있던 영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달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그 열린 영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깨어임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를 불러도, 영원히 불러도 우리는 갈 수 있고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로 깨어있음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지켜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 깨어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이 많이 피곤하고 피곤하니 아프고 기도하니 그러니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일을 하실 때 몸이 힘들게 되지 아니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둘째,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어가도 깨어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잘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보니까 과거의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기가 힘듭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지금에서 과거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기가 힘들고 비몽사몽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습관을 뭐라 얘기했는가? 그것을 쓴뿌리라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쓴뿌리 때문에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 bitter root라고 합니다. 뿌리는 뿌리인데 그 뿌리가 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습관에 뭔가 깊이 뿌리 박힌 것이 뭐냐, 제거되지 않는 나쁜 습관이 뭐냐, 그것이 빌어 아주 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쓰다 라고 하는 것은 쓴 것을 계속 공급한다 라는 겁니다. 중간 부분에 쓴 뿌리가 나서 라는 것은 쓴 뿌리가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 쓴 뿌리는 힘을 생기게 된다 말입니다. 가만두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자꾸만 세력을 마구마구 넓힙니다. 결국 뿌리에 공급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쓴 뿌리에서 쓴 것이 공급되니까 내 열매는 독이 가득한 열매가 되고 말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강팍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영혼의 잠을 빠지게 됩니다.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몽사몽관이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 모두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단 한 사람의 쓴뿌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쓴뿌리는 뭐냐? 내가 받은 큰 상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가볍게 흘려버려버리는 작은 가치관, 뭐 이거 괜찮지 않느냐?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쓴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우리의 뿌리가 놓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는데 짝이 없이 홀로 다니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고독을 즐겨서가 아닙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혼자 다니다가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고슴도치를 찾아서 가는데요. 너무 외로워서 고슴도치가 고슴도치 옆을 가는 순간 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는요, 보통 자기 몸에 3만 개의 비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고슴도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정신의학자가 고슴도치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30세 이상을 사는 사람, 나이 30세 이상을 조사해 봤는데 모두 3만 개 이상의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의 조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바늘을 지금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바늘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며 부딪히니까, 또 봉사하며 사역하니까 그 바늘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쓴뿌리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의 목표로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바늘 없는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오해받고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찔리시고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가 원망이 되지 않고 쓴뿌리가 되지 아니하고 상처가 얼마나 아픈가를 이해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상처받은 자를 보듬어 안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치유자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커다란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을 나아가서 저 선교의 그 땅끝까지 나아가 그들을 치유해주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콜링이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부르심, 성령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명 주님을 증거하며 내 안에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치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냉정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손자를 보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손자가 될 수 없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아빠가 장로님입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란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없이 그냥 우리 식구가 교회 다니니까, 특별히 하은교회는 점심이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거하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추고 있는 동안 건초를 말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뉴욕을 떠나 알래스카로 갔었을 때였었습니다. 날씨도 환하고 그러기에 그냥 무작정 마음도 급하니까 계속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졌잖아요. 그제서야 주유소를 찾아보니까 주유소는 있는데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미 닫아버렸던 겁니다. 날씨가 환해서 미처 시간을 보지 못했는데 밤 12시 배가였던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 어떡합니까? 가스는 떨어졌는데 주유소는 열지 않고 그 다음 주유소를 보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없이 문을 열 때까지 주유소 옆에 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예배의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감격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예언입니다. 회개할 수 없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땅을 쳐도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온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회의 기도라도 하면서 예배를 열자, 그렇게 예배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축복의 때,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때, 그것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저 땅끝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불을 밝혀주기 위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습관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늘이 되어 찌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합하여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하루 동안에 옆을 지나가는 한 명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등불 기름 준비한 처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천국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연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